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정말 나약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시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조차 사는 그 삶,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 안에서 이끌려가는 그 삶이 정말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버림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보죠. 요 이야기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1장 23절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좀 다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갑자기 나게 되어서 그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싸움이 난 걸 보고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건데 여기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애굽을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요?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뭐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애굽을 나간 것, 애굽에서 나가게 된 것이 과연 모세의 선택이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인생에는 뭐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고 두 가지의 선택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반드시 선택해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산다, 아니면 복된 삶을 산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혹시 옛날에 여러분이 한 선택 중에 후회되는 선택이 있으십니까? 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옳은 길과 복된 길과 망한 길, 악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나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알아요? 근데 성경은 왜 무슨 도대체 뭘 근거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랬다면 그가 애굽을 나가서 금방 뭐 어떤 액션을 취했겠죠. 근데 40년 동안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왜 이제 와서 부르냐고 땡깡을 부리면서 난안 간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설득하시죠? 가라. 가라, 모세. 찬양 중에 가라, 모세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라, 모세.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모세는 80살에 징징대면서 안 간다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서 보낸 거거든. 근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긴 것입니까?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의 지위와 지금 광야 생활,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지금 이제 수시로 찾아와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고를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열매와 결과가 맺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규명해 보세요. 어떤 열매와 결과가 맺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아,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야, 내가 참 그동안에 선택을 잘못해서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자꾸 내 과거를 이렇게 평화하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구해서 보게 되었는데, 미군들이 그때 당시에 그걸 칼라로 한국 전쟁을 다 찍어가지고, 6.25 발발 이전부터 시작해서, 6.25 이전부터 벌써 북한, 남한이 서로 간첩들을 그냥 독파하고 난파하고 하면서, 수시로 총살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미군들이 벌써 다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잔인하게 쫙 기둥에 세워놓고 사형을 총살을 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그냥 한 방씩도 확인 사살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이제 미군들, 주한 미군들 중에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살때 그렇게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그냥 항상 교회에 데리고 가고 아기 때부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런 무료한 삶이 싫어갖고 히피였다. 무료한 삶이 싫어서 한국 전쟁에 이제 자원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자원을 했는데, 이 전쟁이 재밌어요, 이 사람한테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쓴 것처럼. 자기가 너무너무 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한산섬 달걀은 밤에 수두에 홀로 앉아. 애가 끊어지는 경험했잖아요. 그게 인생에 대한 허무 때문에 이순신이 쓴 시거든요.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전쟁은 나의 그러한 인생에 대한 그 고민을, 심각한 고민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전쟁이 오히려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이순신은. 그렇게 이제 한국전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지뢰를 밟았고 두 다리가 쏙 부러졌어. 없어졌어, 아예. 잘려버렸습니다, 두 다리. 다리가 딱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희망과 야망과 비전이라는 게 한꺼번에 왕창 꺾이고 나니까, 그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국전에 참전한 걸 잘한 거라 그래야 돼요? 잘못된 선택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걸로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가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그 부유한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냥 할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왕자님, 우리 왕자님 하고 살았으면 물론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지 구하겠지만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그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야, 그는 큰 손실을 입은 거야. 왜? 육신이 두 다리가 잘렸잖아. 이걸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는 한 우리는 뭐가 옳은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몰라요. 고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은 일단 자기가 선택해서 저질렀으면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시켜서를 이루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일단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은 자기가 감수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내 필요한 재료들을 끌어내서 쓰세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디오피아 무슨 뭐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가서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뭐 애굽의 학술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익힌 사람입니다. 기고만장한 상태죠.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자기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민족을 돌아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애굽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열심히 싸우던 장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이었어요. 역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첫 번째로 행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도망쳐 나가게 합니다. 그는 애굽의 권력 순위로 따지면 2, 3위 안에 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도망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군사 하나 때려 죽였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왕자가. 근데 그는 그 광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그런 선택도 있었고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양치기의 집에 들어가서 평생 양치기로 살아야 하는 두 가지 기로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시켜서 결국 80살의 그를 그 시내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는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완전히. 모세의 자아 그리고 그 주체가 그 시간적 중심체, 공간적 중심체, 그렇게 자기 중심체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모세라는 그한 인간이 그냥 너덜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죠. 이제는 그냥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 보면은 인생의 길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그러잖아요. 모세 자신이. 근데 자기가 80이었단 말이에요. 강건해서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덜너덜해진 이제 죽어야 될 때에 찾아와갖고, 가라, 모세. 그러면 그 40년간, 아니죠. 그 이전의 40년,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또한 마찬가지죠. 8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도대체 모세를 데리고 뭘 하신 거예요? 모세의 그런 선택들을 다 들어서 뭘 하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걸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택을 통하여 바로 그걸 배우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유익을 봤다. 이런 내가 훌륭한 소득을 얻었어.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 그때 LG에 들어갈 걸. 아니, 그때 삼성에 들어갈 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LG에 들어갈 걸. 그러면 더 많은 연봉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 마흔 몇 살에 잘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런 열매를 갖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치와 힘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열매를 갖고 우리는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이었고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는지를 자꾸 이렇게 가린다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안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났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안 나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죽는 날까지 그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게임을 하는 세상의 힘과 하나님 사이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타락. 타락이라는 건,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타락이라는 건, 자기가 노동하여 축적해 놓은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상태가 타락.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동하여 일을 하여 축적해 놓은 세상의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 상태를 타락. 뭐 저런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인간들이. 타락은 자기의 그 노동의 열매 결과물로만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도움과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는 모든 삶을 그냥 타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요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빼앗고 싸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증상들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타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그게 다 죄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매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불안해. 은행에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 딸딸딸딸 떠. 옛날에 제 친구 하여튼 얼마나 안달을 떠는지, 저는 그 친구 차에 그 주유 게이지가 이렇게 반 이하로 내려가는 걸못 봤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되면 항상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 가스를 넣어야 돼.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걸 다 쓰고 가지도 못할지도 몰라. 그리고 뭐 꼭 그러한 환경,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을 유지하고 수호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한 달을 떨며 달달달달 떨며 살죠.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니까 항상 두렵고 공허하고, 내 목적은 항상 내 능력보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두려워요, 외로워요, 심심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지점과 현재의 나의 상태,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지점이 벤츠라면 지금 나는 티코야. 그러니까 이 티코와 벤츠 사이의 이 갭을 채우는 이거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살고요. 근데 이게 공허가 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심해져요. 공허가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지 선교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 그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만족을 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빨갛고 다니면서 간식이라고는 어디서 구데기 같은 거 그냥 더러워서 못 보겠더만, 머리 찍찍 나오는 걸 그렇게 맛있게 고소하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먹고, 근데도 너무 좋아해. 겨우겨우 토하고 싶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중에 씹 웃는데 이빨에 그게 껴있어. 구데기의 자네가. 그래서 막 토하고 그랬거든. 근데도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리고 힘을 가져보면 가져볼수록요, 그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지점이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높아져. 그래서 점점 만족이 없어져. 완전 만족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셋하고 다섯이서 한 방에서 항상 이불 하나 깔고 굴러다니면서 같이 잤거든요. 아, 그때 정말 방두개 있는 집이 너무 평생 소원이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먹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야 되고. 어느 날 방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방 하나에서 그렇게 뒹굴면서 살 때보다 더 불편해.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 하면서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고 하죠. 그때는 정말 한 끼를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게, 짜장면 집에 가더라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김씨 표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그 후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했다고, 저는 그 하나를 누굴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 영화를 봤더니,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한강에서 뚝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죽지를 않고 밀려서 밤섬에 그렇게 밤섬에 가서 깨어난 거예요. 야, 이걸 죽지도 못하는구나, 재수 없는 놈. 그러면서 그 밤섬에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면은 자기들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구하러 오지를 않고 자기도 그냥 손을 흔들고 말아라. 그러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 보여. 헤엄도 못 쳐. 근데 어디서 날라온 짜파게티 봉지에 딱 보니까 짜장면이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을 짜장면이 어디서 거기 나요? 1년을 농사를 써갖고 그것도 새똥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씨앗 이걸 살려갖고 그래가지고 면을 꼭지를 만들어요. 그 짜파게티 봉지 안에 짜장 수프가 있었거든요. 면만 만들면 그 수프 넣어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써갖고 짜장면을 딱한 그릇 먹어. 어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저 만족, 저 행복이 얼마나 클까 막 같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섬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때만큼 맛있게 먹어본 짜장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명 속에서 내가 그 문명이 요구하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 자꾸 그 공허를 무언가로 막 채워요. 월드컵으로 채우고 올림픽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다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면은 월드컵 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 갖고 하는 게임들 이렇게 보면은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아가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요만한 공 하나 갖고 그거 뻥 쳐가지고 구멍에다 갖다 넣는 게 이건 유치하다 못해, 이거는 정말? 근데 그게 왜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장을 하냐? 그걸 몇 번에 넣느냐가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인간들이 재미라고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전부, 그러니까 자기를 잊기 위해, 현실을 잊기 위해 그냥 집착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더 봐.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그걸 앉아서 그걸 하고 앉았냐고. 바둑, 장기? 전부 남의 집 뺏어오는 거고, 남의 왕 먼저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뭡니까? 남을 밟아서, 남을 이겨서라도, 나의 행복을 내가 쟁취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삶 속에 내가 한 선택들을 자꾸 후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이런 엉터리 선택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하는 자로 만드는데 쓰신 거지. 그가 그런 자가 되어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군 일병이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아볼까, 그분을 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신앙할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하여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책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마이클 일병이 나를 더 깊이 신뢰하고 신앙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일기는 하나님의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일기를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다시 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 슬픔, 고통, 기쁨, 환희, 아픔. 그냥 그 하나하나를 깊이 깊이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기쁜 게 뭔지, 슬픈 게 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아픔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이 기쁨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잘 살아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많이 스트럭을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무력함과 그런 지금 흑됨 이런 것들을 그냥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막 꼬리 붙들어 보세요. 그럼 돼요. 뭐 대단한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리라 해가지고 천국은 항상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또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항상 천국은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거, 소망을 맛보는 거, 그게 이 세상에 침례에 들어온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잘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대신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우리 박미자 권사님, 그 남편, 박영호 집사님이 지금 몸이 간이 갑자기 또 안 좋은 게 발견이 되셔서 지금 굉장히 뭐 키모에 방불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광근 장로님, 네, 요즘 그 새신자반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자주 안 보이시잖아요. 네, 이광민 장로님 그 또 폐에서 작은 혹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이 본인이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계속 토하시고 검사를 많이 그랬다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그 영 커플 중에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길어졌는데 질병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하여튼 그런 젊은 청년들이 지금 암이 걸려서 어떤 친구는 생사의 기회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 교회 내의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사람이 정말 그 육신이 무력해지고 그렇게 아프면 이 정신까지도 혼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